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보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 가느냐가 중요하다. 어디로 가느냐 보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 가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실 준비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준비되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430년이나 질질 끌던 그 출애굽의 일을 1박 2일 안에 그냥 순식간에 이루시는 그런 걸 보았습니다. 그 모세의 준비가 80년이 걸린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결단이 있기까지 80년이 걸린 건데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이 불가능해서 사실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이 늘 세상에서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기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나아가지 않고 자꾸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질질 끌고 있는 것뿐이다라는 거 사실 부인할 수 없죠. 특히 이런 게으르고 자꾸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태도들은 우리가 정말 어렵고 곤란한 그런 지경일 때보다 세상에서 이제 뭔가 살만하고 조금 잘 나아가는 것 같아 보일 때 이제 그런 본색이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명자로 보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기에 그 빗댄 자의 사명을 위해서 일이 잘 풀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뭐 소위 안정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많은 교인들은 바로 그때가 마치 자기 자신의 어떤 소유를 최대한 늘리는 어떤 극대화의 시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인생 최고 피크의 타임에 하나님이 뭔가를 막 쏟아낼 수 있도록 주셨던 그런 타이밍에 하나님을 전하고 알리는 증인된 그런 삶을 살기보다 이 세상에서 셀럽이 되려고 하고 세상에서 부러운 시선을 가지기 위한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세상의 것을 늘리는 세상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 다 까먹고 그제서야 주여 뭐 두 손 들고 죽게 옵니다. 이런 식인 경우가 많죠. 여러분 정말 나는 올 한 해 어떤 식의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 중에도 지금 살기를 주셨고 또 어제보다 나은 하루하루를 계속 이렇게 지켜주고 계신데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의 태도를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좀 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3장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13장 17절 보면 이제 드디어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첫 여정부터 좀 특이한 게 그 나아가는 방향이 특이한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니까 가나안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지중해를 따라가는 해안길이 있었는데 그 해안길로 이끄시지 않고 그냥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해안길을 가다가 거기 그 해안 내 살고 있는 블레셋 족속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혹시 또다시 이집트로 갈까 해서 그렇게 그들을 이제 인도하셨다 말하거든요. 13장 17절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자, 아니 무슨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걸 염려하시는 걸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포인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격적 자유의지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저들의 선택을 통해 일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이집트 노예 땅에서 나왔어도 저들이 전쟁을 만나면 어떻다는 거예요? 또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곳도 아닌 그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이었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기에 그렇게 이제 블레셋을 통과하는 지름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말씀만 대로만 나아가야 되는 그 홍해와 광야길로 인도하고 이끄시는 거죠. 그 사람들은 쉽게 주변 상황과 사람들의 그 분위기에 의해서 그 마음이 전염되잖아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면 덩달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게 인간이고, 또 기쁘고 즐거워하면 역시 덩달아 기쁘고 즐거워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유지를 지닌 인간들이 만약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면 저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리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왔다고 해도 저들이 그 사로잡힌, 저들이 이제 그 생각에 사로잡힌 그 두려움에 빠져버리면 저들에게 지금 너무 강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력조차 어떻게 돼요? 꽉 묶어서 아무것도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그 나중에 그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 때 아주 첫 왕이었던 사울과 그 이스라엘 군대가 보여줬잖아요.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이 나와서 막 농락을 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아니 하나님의 군대인데 꼼짝도 못하고 계속 숨어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 블레셋의 골리앗과 그 군대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사실 소년 한 사람, 소년 다윗 한 사람만 있어도 능히 이기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먼저 휩싸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한 나라의 군대라고 해도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적들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숨게 되고 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게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건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200만이 넘는데 200만이 넘는 각자의 생각을 가진 자유지를 지닌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득해서 인도하는 너무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쉽고 뭐 편한 길을 찾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다가 좀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어가면서 근데 마침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말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 속에 대박이 나서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 대로가 열리고 쉽고 편한 길이 열리면 정말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 나와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까요? 대부분 인간들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니까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사람들에게 풍요와 배부름, 넓은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여정에 있어서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나 다 편리와 안정된 삶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다들 그렇게 애를 쓰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정신없이 지금 그 돈을 많이 가지려고 달려가는데 근데 사실 좀 깊이 생각해보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물론 그 돈으로 뭐 유능한 사람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까지는 살 수 없겠죠. 또 아주 비싼 집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행복한 가정 속의 행복은 살 수 없는 겁니다. 또 최고로 좋은 침대 그냥 대단한 침대를 찰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잠, 달콤한 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명품식이 비싼 걸 산다고 해도 그 흐르는 시간은 살 수 없는 거고 뭐 얼마든지 돈을 들여서 비싼 책은 살 수 있는지 몰라도 그 책 속에 있는 삶의 지혜는 결코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자기의 포지션, 지위를, 높은 지위를 돈으로 살 수 있는지는 몰라도 자기가 거기 올라갔을 때 정말 사람들로부터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받는 거,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뭐 좋은 약, 좋은 기계를 살 수 있는지는 몰라도 평생 건강한 걸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목숨 걸고 근데도 그 많이 돈을 모으려고 하는 그 돈은 일상생활에 절대 필요하고 편리한 수단일 수는 있어도요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뭐에 대한 수단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에 대한 수단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수단을 지금 말한 것처럼 전부 돈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이 잘못된 사고에 빠져버리게 되니까 뭐가 돈으로 많은 것을 채우고 고급 차를 사고 좋은 집을 가지고 뭐 별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런 집에서 서로 이혼하게 되고 가족 관계가 다 깨지고 서로 살인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돈이 인간에게 물론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돈만 가지고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진정으로 만족한 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쉬운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 쉬운 길이 결코 행복한 길은 아니다. 그 길은 결코 생명의 길은 아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 믿음에서 온다라는 거.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젊었을 때 뭐 금수저로 태어나서 잘 나가는 그런 인생보다 오히려 그 청춘의 시간에 흙수저로 태어나서 정말 겪지 않아야 될 뭐 많은 난관과 뭐 고통과 어려움이 많은 인생이 현실을 볼 때는 참 어떻게 보면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삶으로 인해서 좁은 길로 인도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가치를 알고 진정한 영생으로 가는 길, 이 땅의 삶의 의미를 알게 되는 참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니엘 같은 사람 보십시오. 뭐 어려서는 참 고관 대작의 집에서 잘 태어나서 귀족으로 자랐어요. 근데 10대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 버린 그런 경우였는데 이제 그런 인생 역경을 10대 때부터 만나면서 다니엘은 이제 그거로 인해서 어떻게 결단합니까? 더더욱 말씀대로 살 것을 결심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그의 인생 말년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정말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일들을 예언과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너무도 그 귀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려움과 난관을 겪는다고 해서 사람을 다 사람답게 만든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생의 길을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고 절실하지 못한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모르고 세상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우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개인적이고 시야가 좁아져 있고 이기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쉽고 빠르게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준비한 맨션 아파트로 이 백성들을 확 데려가신 게 아니고요. 이런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는 길, 역경과 어려움의 길, 인내와 의지를 가지고 또한 분명한 이유와 뜻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길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죠.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그냥 편하게 대로 열리고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막 돈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이 이유를 알아야만 갈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을 이제 출발을 해서 숫꽃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다시 에담으로 이동을 하죠.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보면 이제 그 길도 보일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집트를 떠날 때 뭘 했습니까? 그 요셉이 유언으로 남겼었죠. 너희가 이 땅을 떠날 때 내 유골을 취하여다가 조상의 그 무덤에 묻어달라고 해서 그 유골을 취해서 떠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나아가는 방향은 지금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인도하시는 곳,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민족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증거, 그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이 민족이 결코 이 땅의 마지막 순간까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또 알다시피 거의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죽음 이후 초대교회 이후 사라졌었던 것 같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1948년에 거의 2000년 만에 다시 이 땅에 등장했잖아요. 물론 지금도 꼴 같지 않은 삶을 사는 걸 많이 봐요. 그러나 그 민족의 존재는 분명히 이 민족이 하나님의 증인 민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잘한다고 증인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잘 못 살아도 경험했던 게 있기 때문에 증인이라는 거죠. 그런 민족으로 그들이 이제 이 역사 속에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14장을 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비하이롯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끌고 가십니다. 여기서 지금 나오는 지명들 보면 믹돌, 뭐 비하이롯 이런 지명들은 뭐 이집트의 그 비문에도 보면 나와요. 이런 이 지명이 똑같이 나오는데, 근데 그 위치가 그 지역이 정확히 어딘지는 판명이 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 경로는 지금 시나이 반도 그 아래쪽 시내산 쪽으로 향해 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이것을 근거로 그 증거들을 현실에서 찾아볼 때 어떤 확실한 만한 그런 근거들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굉장히 오래전 그런 사건들이긴 하지만. 그런데 얼마 전에 여러 가지 성경의 근거와 맞는 그 출애굽의 사실을 증거할 만한 그런 이제 그 이 증거물들이 발견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전통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로가 아니라 다른 경로에서 그게 이제 발견됐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발표됩니다.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출애굽의 경로에 대한 많은 이 연구와 주장이 있는데 그리고 시내산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이 그 결국 그 이 논쟁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전통적으로 우리가 믿고 생각하는 것들과 다른 주장들이 왜 그런가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그냥 우리가 믿는 것만 믿는다 이래서는 안 되고 왜 저 사람들이 저곳을 주장할까라는 걸 알 필요가 있죠. 무엇보다 이제 이 시내산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그곳으로 이제 가는 이 여정이 그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이 반도 그 남쪽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이제 이 시내산에 대한 이제 가능성 있는 추측은 시내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더 건너편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홍해라고 하면 정확히 지금 현재 우리가 성경과 이야기하는 그 현재의 지명은 수에즈만이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홍해가 그 수에즈만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쪽 동쪽에 시나이 반도 동쪽에 아카바만도 그것도 홍해거든요. 그 정확히 홍해를 지칭한다면 어디부터냐면 현재 소말리아가 있는 걸프만 있죠. 거기에서부터 시나이 반도를 만나서 V자로 갈라지는 모든 게 다 홍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의 정확한 경로나 또는 시내산에 대해서 이 성경의 기록과 실제적인 증거들이 좀 일치하는 것들을 좀 최대한 사실적인 어떤 그 증거들을 가지고 찾아보면 좋은데 실제적인 고증의 증거를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쪽에 있는 라오즈라는 그런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금 이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 거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1년간 2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사실 거기 머물렀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적어도 거기에 있었던 흔적, 뭐 그곳에서 막 샘물이 터져나왔던 그런 흔적들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이 시나이 반도 쪽에는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 쪽에는 라오즈산 그 근처에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과 거의 좀 흡사한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시내산이라고 지금 주장되는 그 어떤 장소나 출애굽 경로가 됐든 간에 다 각각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확히 이곳이다라고 정확하게 주장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각 주장에 대한 근거와 이유들을 그 설명들을 우리가 차분히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그 시내산이 있다고 가정할 때 지금 고센 땅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러면 그 아카바만 맨 위쪽까지 에시온 게벨까지 그 거리가 한 3,400km가 되거든요. 그럼 이 긴 거리를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것도 동물들과 함께 3일 만에 거기까지 도착했다? 300km, 400km를? 이거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섭리를 통해서 개입이 있기 전에는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출애굽을 시작해서 어쨌든 그 이 처음 여정인 시내산에 도착하는 그 날수를 따져보면 45일 정도군요. 45일 정도인데 그렇게 본다면 이게 떠난 지 3일 만에 그 비하이롯에 도착했다. 그렇게 얘기는 우리가 추적은 할 수 있어도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유추하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 어쩌면 더 많은 날이 걸렸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장 45일이라는 시간을 놓고 보면 그 아카바만 쪽으로까지 가서 홍해를 건너서 사우디 쪽으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출애굽 경로에 대한 여러 주장들이 많이 있어서 다음 주에 이 전통적인 출애굽 경로 외에 몇 가지 가능성 있는 경로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무 곳이라도 그냥 막 갈 수 있는 그런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그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길로 계속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뭐 그 지역에 있는 그 갈대밭을 지나왔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기적적인 능력들을 이건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대체로 보면 그 믿지 않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요. 불신의 생각이 뿌리에 박혀 있으니까 별소리를 다 하는 거죠. 보이는 것마다 다 이제 성경과 틀리게 얘기하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다라는 걸 믿지 않으려는 그 불신앙에서 이제 그런 소리를 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백성들 아닙니까? 다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그런 기적과 역사로 모든 걸 이루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 직접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건 잊지 않는, 이게 일단 건강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어쨌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아주 특별한 당신의 능력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걸 억지로 무슨 갈대밭이 지냈다 이런 식으로 꿰어 맞추려고 하는 건 온전치 않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역사 속에 이스라엘 이 모든 백성들 한두 명이 아니었죠?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금 전적으로 살아계셔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들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분명하게 목격하게 하셨어요. 목격자가 뭡니까? 바로 증인이죠. 그것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증인이 되는 거고 200만 명이나 넘는 그 기록이 역사에 기록된 거고 그걸 성경에 옮겨 담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걷는 이 길은 어쨌든 그 길의 방향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와 홍해를 만나는 길. 그러니까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런 길이다. 하나님을 향,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그런 길이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곳으로 가게 하실 것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계속 따라 나간다면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이겨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올 한 해 늘 편리와 안정을 추구하며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부를 얻는 길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달려왔는지 아니면 어떤 삶의 현실을 만나고 있든지 주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빛된 사명을 잊지 않고 온전한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가치를 가지고 달려왔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죽음과 사망 권세에서부터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이제 걷기 시작한 존재들이죠. 우리가 그것을 떠나올 때 일단 그 악몽 같은 것을 피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 떠난 게 아니고요. 나를 구원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여 가든지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기 위해서 이 믿음의 길에 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가게 하시는 길, 오라 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가신 곳이 만약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나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게 그게 성도고 또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라고 해도 그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이 아니라면 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보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 간다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곳은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 곳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 길이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올 한 해 남아있는 시간들 속에서 그런 결단,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만 가게 하는 곳으로만 가겠다라는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라도 가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곳이라면 그 어떤 일확천금이 있는 곳이라도 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죠. 그 무엇보다 매일의 삶의 계획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의 계획을 잡을 때도 가장 먼저 이런 시간들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분명한 성도로서 우리가 섬겨야 될 그런 시간들을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 계획표에 먼저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에 다 밀려요. 항상 2순위야. 1순위가 될 때 없이 2순위야. 언제라도 뭐 다른 게 생기면 항상 뒤로 미루는 게 하나님과의 일, 큐티, 하나님 말씀 나누는 거, 뭐 셀모임, 뭐 그냥 뭐 부모가 와도 안 나와, 뭐 어째도 안 나와, 저래도 안 나와, 뭐 아무튼 뭐 안 나와, 안 나와.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삶과 연결된 거니까 항상 우선순위로 넣어놓고 하면 누가 오게 되더라도 그 시간을 맞출 수 있죠. 뭐 평생 그 뭐 예를 들면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관계가 우선순위가 된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질서가 바르게 잡히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말씀이 상식이 돼서 그 결과로 이 세상에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갈 길을 가리키는 그 기적의 홍해를 만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각자 보냄을 받고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더 곳곳에서 바로 이 말씀의 가치만을 따라 살아감으로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그 홍해 가운데 많은 길을 내시는 그런 길로 여러분 스스로가 걷고 또한 우리 시체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지금까지 늘 동행해 주시고 이곳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해의 마무리를 위해 되돌아보며 바르게 또 매듭 짓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는 신실한 분이심을 잊지 않고 늘 변덕스럽고 고집스러웠던 나의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고 가게 하시는 곳으로 오직 그 말씀의 가치만을 따라 기꺼이 나아가는 모세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하루하루 되기 원합니다. 물론 그 길이 고나여 어렵고 광야와 홍해를 만나는 길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기에 기꺼이 나아가 비록 저항과 공격과 위협이 있다고 해도 오직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어디로 가느냐보다 그 길이 하나님이 가신 길이냐,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냐,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이냐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가는 곳곳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